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식이고 사망에 처했어야 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서 깊이 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어떤 육신의 고통적인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힘들어질 때, 가령 뭐 집에서 뭐 시부모가 또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뭐 막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핍박이다, 고난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기가 참 쉬운데 만약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그런 육신의 고통, 힘든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이 고난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예, 32절부터도 이런 말이 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어떤 비방, 환란 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이러한 그 내용들이 결국에 지금 나의 형편과는 좀 동떨어진다. 나는 지금 상당히 편안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결국 이 고난과 나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그 얘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 한번 받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또 그런 경우도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러한 말도 있는데 결국 그 말도 자기와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한 그런 말이 되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그 구절이 여러분 자신과 과연 관계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환란에 처해 있다고 과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고난과 마찬가지로 환란 역시도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역시 난 지금 환란에 있지를 아니하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결국 그러한 구절들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미움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적이 없는데 성경은 온통 뭐 미움의 얘기, 뭐 핍박, 고난, 환란 이런 얘기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 자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일로 여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꼭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믿음으로 사는 게 고난이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나에게 힘든 게 없다. 왜 어떻게 그게 고난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기존의 것을 남겨둔 채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 된 그 지식들, 그 사고방식들을 몽땅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과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전의 것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온통 잘못된 것이었고, 또한 어떤 인간의 중심에서 오직 내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던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는 전에 있던 것을 내가 내버려야 된다는 것, 그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제는 세상이 아는 것과는 다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신자에게는 고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아니했던 다른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교회만 잘 다니고 뭐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 잘하고 헌금 뭐 잘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도 반대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냥 뭐 그건 너희 교회가 하는 일이면서 인정해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들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눈에도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같은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준 믿음은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예수님이 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딱 한마디로 내가 흘린 나의 피를 믿으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나의 피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져온 내 용서를 너희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용서를 믿으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은 확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용서받은 자로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하고 갚아야 한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그런 우리의 생각에 문제를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믿는다 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내 은혜에 대해 보답할래?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용서 받았다. 그 말 한마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줄 알아요. 근데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 사는 날 동안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용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 날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합시다. 이러한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서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 있는 신자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의 사고방식은 용서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좀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존재잖아. 그러니 날마다 너는 주님의 용서를 믿으며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한 믿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열심만 내면은 뭐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주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제가 주를 위해 뭘 할까요? 항상 말만 그럴듯하게 내뱉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란 얘기죠.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가져온 그 용서라는 거, 그 용서를 이웃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의 그런 힘과 또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척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묵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고난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와야만 고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는다. 세상이 그 믿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린 고난 속에 들어있다.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고난이 있는 신자에게 35절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도 너희가 용기를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져라. 뭐 담대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버리지 말라 하는 건 이미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담대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미 있는 담대함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 자체가 여러분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염려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집스럽게 천국을 향해서만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생각을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자인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미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를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거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것 말고 믿음 때문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다면은 우리의 그게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그 잘못된 뭐냐면은 이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기쁨과 감사 행복을 환경에서 또는 자기의 부지런 행위에서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남보다 열심히 한다. 여기에서 보람을 삼게 하고 또 그걸로 기쁨을 삼게 하고 어떤 세상 것이 주어지는 것에서 감사를 찾게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걸 두고 3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륜에 빠진다. 이 말은 물에 빠져 가라앉는 것,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가라앉아 버린다. 그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흔히 뭐 믿음이 퇴보하는 것, 이런 식으로들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뭐 열심히 있다가 게을러지고, 또 그 신앙이 좀 퇴보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침륜에 빠진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은 항상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뒤로 물러간다 그 얘기는 이미 빠져나온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빠져나왔는데 뒤로 물러가 그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난 그 자리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낸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 뭔가 되어진다고 하는, 내가 뭔가 해야 복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내 행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복을 받고 상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간 이것이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니까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행동하는 것, 행위하는 게 없으면은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예사고방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오직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친구는 아닌 것이거든요. 물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의로움이 증거되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그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게 없으면 그 믿음 분명히 헛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은 흘러나오고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봉사나 일이 된 열심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약자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예가 증거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서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면은, 의인에게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의인은, 그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세상의 것에 대해 부족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것저것 채워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미 충족 모든 게 채워졌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의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 괜찮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자주 빠집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교회를 빠져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속으로 또 하고 잘 됐다는 사람 있을까봐 제가 저것도 못을 박습니다. 제가 한 말은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하고 교회를 자주 빠진다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도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살린 조건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왜 내가 기도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면 혹시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은 건 아닌가 이렇게 나를 점검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얼마인지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고귀한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 있었던 그런 나를 끄집어내 나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의인은 그 믿음 하나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내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그런 판단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를 했는데 뭘 가지고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뭘 기준해 가지고 나를 갖다가 판단한다고 말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옛 생각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미 빠져나온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시 생각이 되돌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 한 말이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묵시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 그 믿음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가 바로 의인이란 얘기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인이란 얘기죠. 근데 본문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우면 오실 예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가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된 묵시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은 정한 때가 되면 오실 내가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이루어지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묵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실 내가 오신다는 것, 이미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분을 기다리는 것, 그걸 또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동일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것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같단 말입니다. 한 분을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는 자로서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기다려봐라. 그게 신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구약은 오실 분을 기다렸고 하나님 묵시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고 오늘 우리는 묵시가 완성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디 오실지라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신 은총 안에서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행함이 없는데 이걸 못하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신자냐 이런 의문에 빠지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를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행할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또 행함이 있어 신자다 그런 말을 좀 하고 그래야 어쩌면 여러분이 속이 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말이 또 그런 말일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걸 두고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뒤로 물러갑시다 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다 함께 뒤로 물러가서 함께 침례에 빠집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행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함으로 인정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행함입니다. 특정한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살아가는 것도 신자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에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함을 버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이 이미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신자는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신 일 그걸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고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신자고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자로서 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신자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께 주어진 것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깊이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믿음 하나로는 충분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에 있는 의인이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주의 피에 용서를 믿는 저희들 믿음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게 채워져 충족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멸망에 처했던 그런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돌아보면서 그 주를 믿고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심히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힘써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